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느니라.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바울의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완석 집사님 네 분이 지금 바울의 발자취를 쫓아다니고 계신데요. 아, 네, 광고 나왔습니다. 9일날 오세요, 9일날.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토요일 밤에 전주에 도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연락이 왔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여정이 되고 있다고, 많이 배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모든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 날 밤에 오셔서 또 주일 날 일부부터 또 설교하셔야 될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강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첫 주입니다. 그렇죠? 2023년 12월 첫 주예요. 송구영 신예배를 드린 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끝나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해가 여러분에게는 빠르셨습니까? 아니면 늦었나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했었는데요. 한 해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특히 선교사 훈련을 받기 시작한 9월부터는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정신이 없어요. 5시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거든요. 그러면 저녁까지 하면 자기 바쁘고, 그래서 정말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그래서 한 해를 참 돌아보면 뭔가 야심차게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한 4주 정도 남은 이 시점에 참 아쉬운 게 많습니다. 여러 계획들을 세웠던 것 같고 2023년 올해는 내 인생에 뭔가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해보고 이 일도 도전해보고 저 일도 내가 도전해봐야지, 평소에 내가 못해봤던 것 한번 해봐야지, 뭐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어떤 믿음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이 일에 좀 더 애를 써봐야 되겠다, 이 일은 내가 좀 더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어떤 결심도 하셨을 텐데 어떠십니까? 성공하셨나요? 한 달 한 달 지나오면서 근데 뭔가 이게 계획했던 일들은 조금씩 틀어지고 예상치 못한 일들도 우리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 훈련 받을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계획했던 것들이 다 어그러진 거, 뭐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왜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여러 이유들, 또 때로는 핑계들도 우리의 삶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래서 못했고 저건 저래서 못했어라고 좀 스스로에게 이렇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또 다음을 기약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이유들을 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23년 한 해를 야심차게 시작한 우리와 같이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원래 땅, 그들이 원래 살았던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기대와 소망은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일은 더디 이루어져 가고 그들에게서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학개서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 학개서의 저자는 학개이죠.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와 같이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분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학개서가 다루고 있는 기간, 학개서가 기록되어 있는 시간은 한 4개월 정도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 그러니까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2장 10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 그러니까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학개에게 마지막으로 임해요.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4개월 정도 되는 굉장히 짧은 기간을 사역하고 그 사역을 마무리한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하지만 짧은 이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학개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행복한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학개는 놀랍게도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자마자 그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한 4년 뒤에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사역, 자신이 뿌린 어떤 씨앗들의 열매를 경험한 이 선지자가 학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주의 일에 많은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우리 당대에 열매 맺을 수 있다면 그 일이 얼마나 참 귀하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소원하기는 우리가 지금 뿌린 씨앗들이 잘 열매 맺어서 좀 우리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전혀 좋지 못해요.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께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왕 이름이 나옵니다. 다리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본국에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재건을 위한 여러 물품들을 다 제공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탈취했던 성전에 있었던 그 기물, 금과 은으로 되었던 그 그릇들, 기명들을 다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조서로 이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또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42,360명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도착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옛 성전터에 번제단을 쌓고 이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다가 마침내 주전 536년에 성전의 지대를 높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전 존재의 상징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 같죠.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요. 여러 문제들이 그들에게 생깁니다. 먼저 정치적으로는 이 페르시아의 상황이 이게 안 좋게 돌아갔어요. 칙령을 내린 고레스 다음으로 캄비세스라는 사람이 왕위를 잇게 돼요. 이제 그 캄비세스가 애굽으로 원정을 간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세워진 왕이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아닥사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느헤미야의 아닥사스다는 아니에요. 아닥사스다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리오가 왕으로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고레스로부터 이 다리오 왕까지 불과 한 15년, 그러니까 초대 왕부터 네 번째 왕까지 한 1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거죠. 그런데 그리고 고레스 왕으로부터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온갖 것들을 다 공급받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왕이 계속 바뀌면서 그러한 지원들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국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황폐하고 척박한 거죠. 자신들이 살았던 집 없습니다. 살만한 상황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하니 정말 그 땅에서 생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돌아온 그들에게 유다 땅은 이미 낯선 땅입니다. 대부분 바벨론 태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적응하기 어려웠던 데다가 불안정한 날씨 또 흉작으로 그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이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끊임없이 대적들이 공격해 와요. 먼저 와서 땅을 차지하고 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사이에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자들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모함했습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도 했고요. 또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보내서 이 짓고 있는 사람들을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성전 기초만 놓인 채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개의 사역이 시작되고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말을 하나님께서 학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건가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지금이 적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간이,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어도 도무지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누가 해야 되는 거 몰라? 그런데 상황이 이렇잖아,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이야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의 털을 제일 먼저 닦았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제일 먼저 노력했는데 그 일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것도 그들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바깥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또 제국의 복잡한 상황 때문에 짓고 싶어도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 가난이, 그 궁핍함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는 것이었거든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70년을 견디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70년이나 머물렀던 그 자리를 떠나서 척박한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전이 지어지기는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만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그 척박한 땅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을 짓는 일 도무지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뭐 당장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해 보는데 주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를 낙심시키는 현실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사건과 이유와 환경들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우리를 끝없이 넘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시소 게임을 벌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실을 따르자니 믿음이 울고 또 믿음을 따르자니 현실이 우는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합니다. 꼭 은혜 자리에 가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새벽기도 가려고 하면 뭔가 전날 늦게까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 우리로 하여금 야,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만들죠. 오늘 저녁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뭔가 주님을 향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희한하게도 우리에게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견딜 수 없게 흔들리고 요동쳐서 그 자리에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조차 힘겹게 또 불가능이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좀 더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올 거야.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환경이 나아지면, 좀 더 시간이 나면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주님을 섬겨야지 하면서 현실이 더 커 보일 때가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것이죠. 학계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서 이 4절에 판벽하다라는 단어는 덮다, 꾸미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두는 것 아니고 그 뭐 벽에다가 아니면 지붕에다가 뭐 판넬 같은 것을 대고, 판넬 같은 것을 대고 또 그 안을 온갖 좋은 것들로 꾸며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의미를 말하면 집을 약간 이렇게 사치스럽게 만들어서 그 안을 안락하고 우아하게 꾸며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우리가 궁핍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또 페르시아로부터 더 이상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또 주변에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자신들의 집은 아름답게 짓고 그 안은 꾸며놓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는데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짓고 자신의 집을 꾸미는 것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 중요하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 집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는 것이죠. 지금 현실의 문제가 더 크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과 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구절을 직역하면 너희의 마음을 길 위에 올려놓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마음에 초점이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 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진짜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어려운 것, 상황이 어려운 것, 대적들이 있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이 식은 것,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우선순위가 엉클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먹고 사는 것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우선순위가 되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마음, 주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놓아버린 것,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그분을 향해 우리가 온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 것, 그러니
상황이 커 보이고 환경이 커 보이는 거예요. 잠언 4장에서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 아십니까?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백성이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이 백성이. 보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언제나 내 백성.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무 관계도 없는 자들인 것처럼 이 백성이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일구는 데에 정말 애를 쓰고 있었던 그들에게 어떤 결과, 어떤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6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뿌려도 거의 먹고 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먹는데 배부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마셔도 목이 축여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가난해서 힘들어서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여호와의 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난하다 말씀하세요. 삶에 만족이 없는 이유, 채워짐이 없는 이유, 자족함이 없는 이유, 기쁨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지, 진짜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9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얼마나 그들이 많은 것을 얻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손에는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것 겨우 집에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다 풀어버리신다 말씀하세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내 집,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해서 기초만 쌓아놓고 15년이 그냥 흘러왔는데 너희들은 아직 때가 아니야. 돈이 모자래. 상황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집에는 온 정성을 쏟았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고 너희 집에 대부분의 정신과 정성을 쏟아부어서 이 모든 결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상황을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장애가 너무 결정적인 것 같아서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서부터 멀어지고 대신에 너희 마음이 너희 자신과 너희 집에 온통 쏟고 있는 것, 그것이 너희의 진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정말 우선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어서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 학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일을 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자식 조금 더 길러놓고요, 조금만 돈 좀 더 벌고요, 조금만 내 집 돌아보고요, 지금만 지나면 정말 보란 듯이 제대로 주님 위해서 내가 살게요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날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시기가 오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죠. 좋은 것은 자식에게 줄 줄 알지만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거죠. 자식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 몸을 드리는 것,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아까운 것이죠. 더 나아가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시속 게임을 벌이는데 그때마다 언제나 현실을 선택하며 살아왔지 단 한 번도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오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진짜 연약함인 거죠.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면서 현실을 이겨내본 경험이 우리의 삶에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뭔가를 결단하고 선택하고 대가를 지불하기보다 늘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고개 숙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현실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해. 우리 집부터 짓고 봐야 돼.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한가요? 여전히 고통과 아픔 뿐이에요. 수고와 슬픔 뿐입니다. 원하는 것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설사 원하는 것 얻었다 해도 그걸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와, 현실이 중요해. 먹고 사는 것이 역시 중요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으며 사는 거예요. 당연히 수고로움이 있죠. 당연히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고난이죠. 성경에서의 고난은 내가 감기 걸리고 병이 들고 이게 고난이 아니에요. 믿음을 선택해서 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굳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이 고난이에요. 저희들에게 이런 고난이 많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흔적이 많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과 그리스도 때문에 고생 많이 한 흔적이죠. 그런데 그게 바울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작년 1월에 이제 중등부와 고등부가 라오스로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수도 비엔티엔에 있는 이제 선교사님이 세우신 딘디 유치원이라는 곳에서 환경 정리도 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주는 이런 사역을 했고요. 또 함께 가신 몇 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북쪽에 있는 쌈느아라는 곳에 있는 소수 부족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상대로 내과 그리고 이제 치과 치료를 했거든요. 비엔티안에서 쌈느아까지 비행기를 타면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도착하는 곳, 쌈느아의 기상 상황이 좋지 못해서 비행기가 결항이 됐어요. 공항에 갔는데 이제 결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 선교사님이 버스 타고 가면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버스가 한 16시간 정도 걸리는 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깨와 어깨가 부딪히는, 그러니까 남성 두 사람이 누우면 이렇게 바로 누울 수 없고 옆으로 이렇게 틀어야 되는, 그리고 길이도 이렇게 짧아서 무릎을 굽히고 가야 하는 그런 버스였어요. 침대 버스. 일말의 고민도 없었습니다. 가자! 가야지! 그렇게 결의에 차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버스가 고장이 나서 한 2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게 의료팀에게 훈장이 되더라고요. 선교 왔으면 비행기 결항은 한번 경험해야지. 선교 왔으면 20시간 침대 버스 타고 산맥은 한번 넘어가 봐야지.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의 무용담이 되고 앞으로 있는 열정에 이 정도 가지고 20시간 버스도 탔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가 있더라고요. 용기가 나더라고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행동하면 일이 잘 풀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있죠. 고생 많이 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고요. 현실을 쫓아서 살면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들고 쪼그라들게 만들고 스스로를 위안하게 만들죠. 그런데 믿음을 선택하며 살면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겠다 생각했던 일들을 선택하며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내공이 되고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도태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삶인 것 같고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있나 생각되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 같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릴 수 없는 영광,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시는 줄 아세요? 2절을 보시면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누가 말하여 이른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약속과 관계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현실을 보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믿음의 삶을 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끝내 마침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게다가 만군의 여호와세요. 힘이 강하시고 능하시고 그 능력과 위대함을 강조하고 어떤 원수나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하고 남을 그 능력을 가진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먹이시고 누가 우리를 돌보시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내 삶을 아무리 일구어 간들, 내가 내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을 자주 어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봐라. 그리고 생각해봐.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 보고 생각해봐. 이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향해 신실한 약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무엇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나요? 나무. 그렇죠. 나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어다가 성전 건축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무슨 그냥 뭐 일반적인 말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렇죠?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튼튼하고 아름다운 백향목 아니다라는 거죠. 화려한 은과 금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나무 가지고 지으면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목숨 다 걸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매일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가진 거 다 바쳐서 집 입어먹고 다 주님을 위해서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그 작은 것 하나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거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작은 믿음인 거죠. 현실을 잠시 제쳐놓고, 중요하지만 제쳐놓고 믿음으로 조금 반응하기 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에서도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를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은 되려 더 기뻐하십니다.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조그만 것 드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이 귀하다 여기면서 그것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계의 부담, 자식에 대한 부담, 뭐 부모님에 대한 부담, 미래에 대한 부담, 거기서 잠시 눈을 떼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하며 살 수 있지? 이런 고민하고 언제나 그 사이에서 시소 게임하며 사는데 현실보다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